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은 반군들로부터 알레포를 탈환하는 것은 시리아를 해방시키고 테러 분자들을 터키로 몰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알레포는 큰 도시에서 다른 지역들로 이동하는 발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시리아 정부는 공세적인 압박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며 알레포를 탈환해 테러분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거나 사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 전투기들의 지원 아래 알레포에 정기적으로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인권단체들은 시리아와 러시아가 알레포 봉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내일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S-400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 관리가 밝혔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외교 담당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S-400 트라이엄프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매매 계약과 여러 협정들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군이 보유한 가장 정교한 대공 방어 체계입니다. S-400은 또 러시아군이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정부 지원 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에도 배치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앞서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회담은 폭넓은 범위의 양자 관계들, 특히 무역과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방글라데시에 23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상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데일리스타 신문은 지정학적 위치와 많은 인구, 시장 잠재성 등을 지닌 방글라데시는 중국이 1대1로 계획을 진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마흐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중국과 방글라데시가 이번에 25건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철도와 도로, 전기, 경제구역 사업에 관한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으로부터 앞으로 5년간 4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 대해 올해 분담금 4억 달러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번 조치가 중국 난징 대학살 관련 문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유네스코 조치에 항의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결정이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37년 난징 대학살 사건을 놓고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네스코의 관련 문서 등재 결정을 비난했었습니다. 일본은 유네스코 예산의 9.7%를 담당해 미국의 2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종교 행사인 아슈라를 겨냥한 폭탄 테러 기도를 차단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르나 통신은 어제 마흐무드 알라비 이란 정보장관의 말을 인용해 정보부 요원들이 보안군과 협력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테러 기도를 차단하고 종교 행사에서 빚어질 뻔한 비인간적 범죄를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이란 남부 파르스주 경찰 관계자는 합동작전을 통해 해외 테러분자 11명을 체포하고 첩보장비와 막대한 양의 폭발물, 차량, 총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슈라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인 이맘 후세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2년 전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치복마을 소녀들 가운데 21명이 석방됐습니다. 예미 오신바조 나이지리아 부통령은 어제 아부자에서 이들을 만난 뒤 치복 소녀들의 석방은 국가 전체에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복 소녀 21명의 석방을 이끈 협상은 국제적십자사와 스위스 정부의 중재로 이뤄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관리들은 나머지 200여 명의 억류된 소녀들에 대한 보코하람과의 협상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지금 소개해드릴 사람들은 명예뿐 아니라 돈도 어마어마하게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역대 사망 연예인 중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인물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사망한 마이클 잭슨은 사후 매년 같은 순위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올해도 무려 8억 2,5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독보적으로 1위를 지켰습니다. 2위는 2000년 사망한 스누피로 유명한 만화가 찰스 슐츠가 뒤를 이었고요. 그 뒤에는 최근 사망한 골프의 전설 아놀드 파마가 이었는데요. 각각 4,800만 달러 또 4천만 달러로 8억 2,500만 달러의 마이클 잭슨과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수입은 심지어 생존 또 사망한 연예인을 모두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람들의 뇌리에 혹은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된 그의 춤과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이 팝의 황제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15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2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15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에서 24도, 함흥 11에서 24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You are not alone 함께 감상해 보시죠.
Another day has gone. I'm still all alone. How could this be? You're not here with me. You never said goodbye. Someone tell me why. Did you have to g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첫 방문국인 캄보디아에서 31건에 달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막대한 혜택을 안겨준 반면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경제협력 구상에 불참을 선언한 네팔은 방문 일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친중국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눈에 띄게 다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공항과 항만에서 얼굴 인식 기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유럽의 금융 중심지였던 영국이 지난 6월에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뒤에 미국 은행들이 줄줄이 철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프랑스 재무장관의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이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를 차례로 만난 데 이어서 오늘 중국 정상으로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방글라데시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수도 다카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인도 고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네. 시 주석이 캄보디아 방문에서 아주 다양한 혜택을 내놨다고요?
예, 시 주석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서명한 협정 수가 31개에 이릅니다. 투자와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부분 중국이 캄보디아에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앞으로 20만 톤에 달하는 캄보디아산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캄보디아의 농산물 수출 실적이 확대가 크게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또 올해에만 6억 달러의 원조를 새롭게 제공할 것도 중국이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20년 동안 캄보디아에 제공한 차관 총액이 150억 달러에 달하고요. 캄보디아는 이에 화답하듯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네. 자, 그동안 캄보디아에 이렇게 많은 그 원조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또 시 주석이 말씀해 주신 대로 31개에 달하는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 정부가 국제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최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연결 계획, 이른바 일대일로 구상에 캄보디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 정상은 이번에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약에 가장 먼저 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관해서 상설 중재재판소가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이행하는 문제를 놓고 줄곧 중국 편을 들어왔었습니다.
네. 자, 이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중국 정부가 고대 아시아와 아랍을 연결하면서 유럽까지 이어졌던 국제 무역로인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경제협력체제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잇는 두 개의 축이 만나는 대규모 신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의 구상으로 시작된 이후 3년 만에 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중국이 투자한 액수가 511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왔다고 인민대학 연구진이 최근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자신들의 일대일로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캄보디아에 많은 혜택을 계속 주겠다는 건데요.
예.
이와는 반대로 뭐 대조적인 경우도 있다고요?
예. 당초 중국 국가 매체들은 시 주석이 이번 동남아 순방 기간 중에 네팔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왔었습니다. 지난해 4월 대지진의 피해 복구를 아직 끝내지 못한 네팔 당국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문을 기다려왔지만 끝내 무산됐는데요. 네팔이 얼마 전에 1대1로 계획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 그 배경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변 국가들을 대할 때 내 편은 확실하게 챙기고 남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은 길들이기에 돌입한 형국이라고 중국어권 언론들이 전하는 중입니다.
네. 자, 이 중국 정부도 주변 국가들을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의도를 딱히 감추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당초 예상됐던 네팔이 빠지고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로 시진핑 주석의 순방 일정이 짜여진 지난 월요일에 논평을 통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역내 현안과 관련한 주변 우방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세계 최대의 개발 도상국으로서의 중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동남아 일대에서 확인하고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행보라고 이번 순방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석 오늘 방글라데시 일정을 소화 중이죠.
예. 시 주석은 오늘 방글라데시 당국과 1대1로 구상의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인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로 이어지는 경제회랑 건설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제회랑은 1대1로 공동경제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국의 도로와 철도망을 잇는 사업인데요. 이에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자국의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글라데시 역시 캄보디아와 함께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이행 문제가 공동성명에 언급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장했던 나라입니다.
네. 자, 시 주석이 내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앞서도 전해주셨는데요. 이 브릭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브릭스라는 말은 2000년대 이후에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 신흥 경제국을 묶어서 부르는 영문 약자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열어서 경제협력 논의는 물론이고 국제정치와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의 고아에서 열리는 제8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 이 두 인구 대국의 관계 강화 방안도 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다음 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이 모든 외국인들은 얼굴 검사 기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일본 법무성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일본 전역의 공항과 항만에 얼굴 스캔 시스템을 설치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얼굴 분석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6살 이상의 외국인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또 지문 날인도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얼굴 뭐 어떤 식으로 분석하겠다는 겁니까?
예, 일본 정부가 새롭게 설치하는 기계에 달린 카메라가 얼굴을 촬영하면 일본 출입국 관리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러 용의자나 국제 범죄자 혹은 외국에서 수배된 인물의 얼굴과 비교해서 비슷한 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경우 당국의 2차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계가 방문객의 얼굴을 데이터베이스 내용과 비교하는 작업에는 일본 기업들이 최근 개발한 최첨단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활용된다고 법무성 측은 밝혔는데요. 가짜 여권이나 가명을 사용해서 기존 출입국 관리의 허점을 피해갔던 사람들이 99% 이상 이번에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기계가 확인하지 못하는 뭐 테러 용의자나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본 법무성은 테러와 국제 범죄의 전문 지식을 가진 특수 요원들을 전국 156개 출입국 심사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얼굴 인식 기계를 통과한 입국 희망자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와 사람이 동시에 일을 한다는 건데요.
네.
자, 일본이 이렇게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일본 법무성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가 일본의 국내외에서 잇따른댔다는 대책이라고 NHK 방송이 오늘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일본인 7명이 희생된 사건 이후에 일본 국내에서 테러분자들이 잠입해서 더 큰 일을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은행들이 영국에서 속속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유럽의 금융 중심지인 런던을 수도로 두고 있는 영국이 지난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런던에서 유럽 본부를 운영 중인 다국적 금융기업들이 EU 내에 다른 곳으로 거점을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 왔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은행들이 영국 철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프랑스 재무장관의 발언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죠.
예, 사팽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계 은행 고위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서 나에게 런던에 있는 유럽지사 조직의 이전 계획을 설명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영국에서 대륙으로 업무 이전을 결정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팽 장관은 이어서 우리 프랑스 정부는 파리를 유럽의 새로운 금융 수도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영국 수도 런던이 그동안 맡아왔던 유럽의 금융 중심지 역할 앞으로 이제 프랑스 수도인 파리가 대체하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사팽 장관은 런던에서 철수하는 미국계 은행들이 대부분 파리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길에 미국 대기업 및 은행 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하면서 내년 3월 안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거라는 건데요.
네.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는 언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했지만 아직은 EU 회원국입니다. 이 탈퇴 절차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놓고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나머지 EU 국가들과 영국의 힘겨루기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는데요. 최근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내년 3월 말 전에 EU 탈퇴 협상이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19년 초에 영국은 EU 회원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네. 자,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에서 최초에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영국이 EU에 내는 분담금은 많은 반면에 받아내는 것은 거의 없고 또 최근 급증하는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체제를 떠나야 한다는 게 탈퇴 찬성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EU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탈퇴 의견 못지않게 많았었는데요. 세계 5위 경제 규모를 가진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에 영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유럽과 세계 정치 경제 전반에서 혼란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함께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어제 연설에서 이 트럼프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오바마 여사의 연설 내용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법무부가 경찰 총격과 공권력 사용에 대한 이 전국적인 자료 수집에 들어간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이민자들 사이의 주택 소유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성추행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거 트럼프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주장하고 나선 여성이 최소한 6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 측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성추행 의혹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se claims are all fabricated. They're pure fiction and they're outright lies.
네, 모두 지어낸 얘기이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란 건데요. 언론이 이 클린턴 후보 측과 결탁해서 꾸민 음모라고 이 트럼프 후보는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여성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지지자들에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파문을 돌아보면요. 지난 금요일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시작이 됐죠.
맞습니다. 2005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던 이 트럼프 후보가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한 말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유부녀를 유혹하려 한 일이 있고 또 자신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의 허락 없이 함부로 몸에 손을 대도 괜찮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이 녹음 파일이 문제가 되자 이 남자들끼리 하는 음담패설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래도 좀처럼 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고요. 지난 일요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 토론회 당시에 트럼프 후보가 모두 말뿐이었고 실제로 행동이 옮긴 일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트럼프 후보에게 실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성들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즈 신문이 지난 수요일 이 30년 전에 비행기 안에서 이 트럼프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 등 이 두 명의 얘기를 실었고요. 그 뒤 주간지 피플 기자를 포함해서 다른 여성들도 이 비슷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해 이 완전한 날조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 뉴욕타임스 측은 또 소송을 걸어도 좋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성추행 논란 계속되면서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을 포함해서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연설 내용이 또 화제가 되고 있군요.
네, 오바마 여사가 어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돕기 위해서 동북부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여사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was not just a lewd conversation. This wasn't just locker room banter.
네, 트럼프 후보가 한 말은 그저 음담패설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힘 있는 사람이 성적으로 약한 사람을 약탈하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것이고 또 여성의 몸을 더듬고 키스한 얘기를 아이들이 TV에서 들을까 걱정할 정도로 이 외설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자랑한 그런 얘기란 겁니다. 이 오바마 여사는 트럼프 후보가 한 말을 듣고 이 뼛속까지 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shameful comments about our bodies, the disrespect of our ambitions and intellect, the belief that
네, 트럼프 후보가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이 수치스러운 발언을 하고 여성의 야망과 지성을 무시했다는 건데요. 여성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믿는 태도는 잔인하고 두려운 것이며 또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오바마 여사는 말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여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만 살짝 떨리는 것 같은데요.
네.
감정이 이 연설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오바마 여사가 준비된 원고를 무시하고 이 즉흥적으로 연설한 건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나 다 이 트럼프 후보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바마 여사는 이런 일은 정상이 아니라면서 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지지하는 정당에 상관없이 어떤 여성도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 오바마 여사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네, 클린턴 후보가 직접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이 오바마 여사의 연설 동영상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이 오바마 여사의 30분 연설에 대해서 1분도 빠뜨리지 않고 들을 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뜨겁습니다.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런 문제가 불거진 점을 들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더 중요한 이 변화에 관한 것이라면서 또 성추행 논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최근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 때문에 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후보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에게 평균 8%포인트 격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건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또 공권력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제 경찰 관행을 감시합니다. 이 법무부 산하 미 연방수사국이 내년부터 경찰 총격을 포함해 이 주민에 대한 경찰 공권력 사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인데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커졌죠.
네, 지난 2년 동안에 이 흑인들이 경찰 총격으로 숨지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요. 더구나 이런 총격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방정부는 얼마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는데요. 이 경찰 총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통계는 이 정부 당국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 워싱턴포스트와 가디언 등 언론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자료 수집에 나선다는 건데요. 필요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게 됩니까?
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 경찰이나 수사 당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게 됩니다. 민권단체는 이런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자료 수집이 이 경찰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 모든 이 공권력 사용에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FBI와 마약 단속국 같은 이 대규모 정부 기관들부터 이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꿈꾸는 바를 이룬다는 아메리칸 드림. 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음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 내 집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내 집을 장만한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민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전문 기업인 트롤리아가 미 인구조사국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이 목요일에 발표한 분석 내용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 가운데 절반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에는 66%가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태생 미국인과 비교해서 이민자들의 주택 소유율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1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지난 20년간 이렇게 격차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과 이민자들 간의 주택 소유율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는 지난 2001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미국인의 70%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민자들 가운데는 49.6%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인과 이민자들 사이의 주택 소유율 격차가 좀 좁혀진 이유는 뭘까요?
네, 트롤리아 측은 우선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거주 기간이 길어진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경력도 쌓이고 또 미국에서 집을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크레딧, 그러니까 이 신용 점수도 쌓을 수 있게 됐고요. 동시에 또 착수금으로 낼 수 있는 돈도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인구조사국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05년에는 미국에서 최소한 10년을 거주한 이민자가 65%였는데 2014년에는 75%로 10%포인트가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을 강타했던 경기 불황도 이 주택 소유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요. 2008년에 시작된 경기 침체가 바로 이 주택 시장 붕괴에서 촉발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 불황이 이어지면서 전체 미국인의 주택 소유율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인 약 6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이 집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이 집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죠.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학자금 대출 부담으로 주택 구매를 늦추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주택 소유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미국인의 주택 소유율은 계속 하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이민자들의 경우 당시와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민자들은 이 경기가 나쁠 때 이민을 오게 되면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오기 때문에 경기 불황을 아무래도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집을 구매하는 연령 또한 이 미국인에 비해서 더 높다는 것이 트롤리아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집을 소유한 이민자들이 많아졌을 때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내 집을 갖고 있으면 이 새들어 사는 사람들보다 주택 자산과 부를 더 늘릴 수 있고요. 또 소비도 더 많이 한다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 참여도 더 활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이민자 문제가 이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이렇게 이바지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브룩스의 노래입니다. If tomorrow never comes, 만일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겠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Sometimes late at night I lie awake and watch her sleep She's lost in peaceful dreams, so I turn out the lights and lay there in the dark. And a thought crosses my mind, if I never wake up in the morning, would she ever doubt the way I feel about her in my heart? If tomorrow never comes, will she know how much I loved her? Did I try in every way to show her every day that she's my only one? And if my time on earth were through, she must face this world without me. Is the love I gave her in the past gonna be enough to last if tomorrow never comes? I've lost loved ones in my life who never knew how much I loved them. Now I live with the regret that my true feelings for them never were revealed. So I made a promise to myself, say today how much she means to me, and avoid that circumstance where there's no second chance to tell her how I feel. 'Cause if tomorrow tomorrow never comes. Will she know how much I loved her? Did I try in every way to show her every day that she's my only one? And if my time on earth were through, she must face this world without me. Is the love I gave her in the past gonna be enough to last if tomorrow never comes? So tell that someone that you love just what you're thinking of if tomorrow never comes.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따라잡기 시간입니다. 70년 동안 왕좌를 지키면서 세계 최장기 군주 기록을 가졌던 태국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목요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뉴스따라잡기 오늘은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세계 최장기 집권 군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태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이 있는데요.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은 10월 13일 서거할 때까지 현존하는 세계 최장기 집권 군주이자 태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군주였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1946년 6월 18살 때 태국 국왕에 즉위해서 70년간 재위했는데요. 푸미폰 아둔야뎃이라는 이름은 땅의 강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푸미폰 국왕의 정식 호칭은 라마 9세입니다.
스위스 유학파 국왕.
푸미폰 국왕은 태국 근대 의학과 공중보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히돌 아둔야뎃 왕세자의 둘째 아들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푸미폰 국왕의 부친인 마히돌 아둔야뎃 왕세자는 하버드대학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미폰 국왕의 부친은 일찍 사망했고요. 1946년에 푸미폰 국왕의 형인 아난다 마히돈 국왕이 20살 때 왕실 침대에서 의문의 총격을 받고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음 왕이 서열이었던 푸미폰 왕자가 태국의 국왕으로 즉위하게 됐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던 푸미폰 국왕은 즉위 후에 삼촌을 섭정으로 임명하고 스위스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쳤고요. 푸미폰 국왕은 스위스 로잔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정치,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태국 왕실.
태국의 현재 왕실은 짜크리 왕조로 1782년에 라마 1세가 세운 겁니다. 하지만 1932년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면서 태국 왕실의 위상은 많이 축소됐는데요. 태국 헌법에는 국왕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상징적 존재이긴 하지만 이 국가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국왕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태국은 절대왕정에서 입헌 군주제로 전환한 이래 80여 년간 지금까지 19차례나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계산만으로 4, 5년에 한 번씩 쿠데타가 발생한 셈인데요. 그때마다 푸미폰 국왕이 나서서 최악의 상황을 막는 구심점이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1973년 태국 군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대에 발포하자 이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궁전 문을 개방한 건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또 지난 1992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수찐따 끄라프라윤 총리가 야권 지도자인 짬농 수리무왕 전 방콕시장과 대립하자 푸미폰 국왕이 이 두 사람을 왕궁에 불러서 무릎을 꿇어앉히고 질책하면서 국왕의 위엄을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태국에서는 푸미폰 국왕의 재가 여부에 따라서 정권의 운명이 갈렸는데요.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건 국왕의 절대적인 권위 때문이 아니라 푸미폰 국왕에 대한 태국 국민의 절대적인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푸미폰 국왕의 85세 생일 때 국민들에게 행한 연설 잠시 들으셨는데요. 푸미폰 국왕은 생전에 태국 국민들로부터 살아있는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푸미폰 국왕의 건강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2009년부터 저혈압과 폐렴, 뇌수종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시달려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국민에 대한 헌신.
푸미폰 국왕이 태국 국민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국민에 대한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귀국한 후부터 태국 오지를 다니면서 서민들을 직접 만나고 살폈고요. 또 막대한 왕실 재산을 투자해서 농업과 수자원, 삼림, 환경, 복지 등의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국민들의 복지 혜택에 힘쓰고 태국의 경제 개발 앞당긴 개발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1988년 푸미폰 국왕은 태국 북부의 소수 종족인 고산족의 복지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도 하는 막사이사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2006년에는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푸미폰 국왕에게 유엔 환경개발기획이 제정한 인간개발평생업적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후계자는 누가 될까?
태국의 왕실 승계법에 따르면 국왕은 왕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후계자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푸미폰 국왕은 21살 때 프랑스 주재 태국 대사의 딸과 결혼해서 슬하에 일남 3녀를 두었는데요. 장남이자 외아들인 마하 왓지랄롱꼰 왕세자가 현재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왓지랄롱꼰 왕세자는 올해로 64살인데요. 3번 결혼해서 3번 모두 이혼했습니다. 프라이 총리는 푸미폰 국왕 서거 직후에 왓지랄롱꼰 왕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태국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는 푸미폰 국왕만큼 두텁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는 차녀인 마하 차끄리 시린툰 공주의 인기가 상당한데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시린툰 공주는 올해 61살로 어릴 때부터 푸미폰 국왕을 따라다니며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국민들이 더 친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시린툰 공주를 천사공주, 프라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태국 공부에서는 왓지랄롱꼰 왕세자를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시린툰 공주를 지지하고 있어서 자칫 왕위 계승을 놓고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왓지랄롱꼰 왕세자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군주제 폐지 움직임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유 찬오차 총리의 철권 통치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푸미폰 아두냐뎃 태국 국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mething means an awful lot. Something means an awful lot 입니다. Neil Armstrong is someone who means an awful lot to Americans. Neil Armstrong은 미국의 우주비행사였고 1969년 7월 20일에 5억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암스트롱이 달에서 걷는 것을 지켜보았죠. 그는 우주선 아폴로 11호 선장으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며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우주항공 역사에 큰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I met William and his wife. He said that Neil Armstrong means an awful lot to them. Let's find out why.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이죠? 잘 들어보세요. Neil Armstrong. Who is Neil Armstrong to you?
Well, besides being the first man to step on the moon, we're from Brevard County, where Cape Canaveral is.
Oh,
so
really?
He means an awful lot to us. I mean, the whole space program has meant so much to us.
제가 윌리엄에게 Neil Armstrong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Who is Neil Armstrong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고향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브럴에서 이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발사돼서 It means an awful lot to us. It means an awful lot to us.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이죠? Awful. A-W-F-U-L. Awful. Lot. L-O-T, lot. Awful lot은 엄청나게, 끔찍하게 많이, 대단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하면 무엇무엇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는 무엇무엇이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라는 뜻이죠.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eil Armstrong. Who is Neil Armstrong to you?
Well, besides being the first man to step on the moon, we're from Brevard County, where Cape Canaveral is.
Oh,
so
really?
He means an awful lot to us. I mean, the whole space program has meant so much to us.
네, 본문에서 윌리엄은 We're from Brevard County, where Cape Canaveral is. So he means an awful lot to us. He means an awful lot to us. 라고 했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무엇무엇이 큰 의미를 가진다. 또는 무엇무엇이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Something or someone means an awful lot.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나는 미국 뉴욕에 사는 영국인이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스팅이 부른 Englishman in New York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walking cane here at my side. Take it everywhere I w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3년 10월 14일 오늘 독일의 히틀러 수상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국제연맹은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초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과 중립국을 포함한 42개국이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1926년부터 전쟁에서 패한 국가들도 가입이 허용되자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 세계 평화를 수호한다는 데 합의합니다. 독일은 하지만 엄청난 금액의 전쟁 배상금 지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자 결국 1933년 국제연맹 탈퇴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이후 군사와 무기 증강의 주력,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Without question, the biggest tragedy of the League of Nations was in failing to prevent precisely what it had.
이러한 독일의 군사 침략에 국제연맹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해체됐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977년 10월 14일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른 가수로 유명한 미국의 빈 크로스비가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But Crosby went alone to Spain for a golf tournament. He played and won his round. And then collapsed and died immediately from a massive heart attack.
스페인의 마드리드 근교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1903년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에서 태어난 빈 크로스비의 본명은 해리 릴리스 크로스비로 그는 워싱턴주의 곤자가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던 크로스비는 1926년 솔로로 데뷔하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합니다. 감미롭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그의 음악은 당시 경제 침체에 허덕이던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크로즈비는 또한 1944년 영화 Going My Way, 나의 길을 가련다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A wonderful show that scored the Grand Slam in Academy Awards, Going My Way.
가수로 또한 배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빈 크로스비는 하지만 1977년 오늘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